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8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요. 등불의 비유 등 두 가지 아주 그 비유에 있어서 주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4장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도 언급되어져 있는데 귀신이 4장 34절에서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이런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본장에서는 좀 더 발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 활동 부대가 가버나움이었지만 이제 8장에서부터는 갈릴리 지방 여러 성들과 촌으로 그 무대가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도여행을 통해서 비유를 통한 교훈과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8장 1절로 3절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주심을 받은 여러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의 그 개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핵심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받아보곤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편 이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도 몇몇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요 1절에서 3절까지 볼 수 있죠. 이들은 주제할 만한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갖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초기부터 이들을 열두 제자와 함께 자신의 전도단에 합류시켰고 임종시까지 동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바가 크다고 봐요. 뭐냐면 천국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와 여인 등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뭡니까? 죄인으로 깨닫고 낮아진 자,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영육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차지하는 곳이 천국이 되어진다. 이 영적인 해석이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주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죠. 우리는 밭을 먼저 갈고 흙을 깨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먼저 뿌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데,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밭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그 자, 또 씨 뿌리는 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씨들이 떨어지는 데는 네 종류의 밭,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었고 주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항상 그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9절 10절 말씀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오자 그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비밀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무스테리오는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 말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외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도 개와 돼지가 깨닫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달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금광이지만 단지 일시적인 구경꾼이라든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숨기시는 이중적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11절로 가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로 본다면 네 번째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네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한 차례씩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씨를 뿌리는 자보다는 씨와 씨가 뿌려진 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 또는 천국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복음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가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하잖아요. 그 씨가 떨어진 곳이 농부가 갈아 엎으려고 계획한 작은 길 혹은 통행이 많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길들은 그 씨를 숨겨줄 만한 어떤 피난처도 제공해주지,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적나라하게 이 씨가 드러나 있으니까 뭐 말과 노새 또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깨어지거나 그 과중에서 혹여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씨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공격해서 먹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가 떨어진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뭐 부인한다더거나 혹은 뭐 보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씨를 밟는 자들이나 먹는 공중의 새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5절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씨앗은 밟히기도 하고 새에 먹히기도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회방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고 또 어찌 보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말이라든가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제 8장 13절로 가서 다른 밭의 비유를 보게 돼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위에 떨어진 씨는 일단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곧 말라 죽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떨어진 바위 밭을 가리켜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 흥분과 피상적 열정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상태를 넘어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뿌리 없는 믿음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잠정적입니다. 믿음의 진정성 여부는 시험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검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시험을 견디지 못한 상태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이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과실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견뎌내면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게 되고 면류관을 얻어서 더 놀라운 상태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으로 인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를 비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때때로 말씀대로 행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황금빛 같은 곡식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속한 가시덤불이 뭐 나란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 가시덤불에 의해서 참 곡식들은 영양분을 빼앗기게 되고 햇빛을 공급받지 못한 채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이들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 데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땅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른 곳에 떨어진 씨들과는 달리 결실을 100배나 맺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평야와 같은 곳에는 한 번 풍년이 들면 200배의 결실을 보는 그런 것은 보통이고요. 어떤 때는 3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옥수수 종류 같은 경우는 400배의 열매를 수확하기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로 결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레라고 하는 그 말은 숭고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더 좋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는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좋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세는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범하게 자기를 포기함과 너그러운 마음과 넘치는 경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인내입니다. 비록 현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인내로 결신하는 성도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와 더불어 미세한 출발과 최후의 거대한 수학을 비교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현재는 미약하지만 장차는 크게 될 것을 암시함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 16절로 가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밭의 비유를 지나서 등불의 비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것은 뭐 이유가 간단해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빛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밑에다 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신 이유는 믿는 자들도 이처럼 등불처럼 자신들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즉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불의, 거짓, 탐욕,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세상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삶인가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놓은 그러한 삶인가 이런 거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해 봄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본절은 마치 비밀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담과 같은 것인데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빛이 비추는 한 감추이거나 숨길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빛으로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또 사명이 있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국면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회개가 있게 하고 치유가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있게 하는 것. 여기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이 빛으로 온전히 서느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참다운 빛으로 선다면 그 빛에 의해서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 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